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판문점에서 오늘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미북 간 미군 유해 송환 실무 회담이 북측의 불참으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신 오는 15일 장성급 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소식통을 인용해 유엔사 측이 이날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군정위 소회의실에서 열기로 한 회담에 나오지 않자 북측에 전화를 걸었고 북측은 15일에 장성급 회담을 열자고 제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측은 유해 송환 문제를 협의하는 격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사 측은 미 국방부에 북측 제의 내용을 전달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국을 비난한 것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할리마 야콥 대통령과 리센룽 총리와의 잇단 회동에서 북미 간 협상은 이제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을 비난했지만 그 내용을 보면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 전망과 관련해 결과를 아무도 낙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고 북한의 안전보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을 모아간다면 북미 협상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회원국들의 방위비 2% 지출 목표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나토 29개국 정상들은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2024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 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담은 2014년 웨일즈 회담의 이행을 재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의 폐막 이후 나토 본부에서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매우 강력하며 회원국들은 방위비 지출 확대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벨기에 방문에 이어 12일부터 15일까지 영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추가 보복 관세를 예고하면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 측과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접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오퐁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역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필요할 경우 싸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표절하고 기술 이전을 강제했다는 미국 측 비난은 중국의 개혁개방과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가오펑 대변인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중국 내 투자 환경을 개선해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시리아와 중동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회담이 양국 관계 발전은 물론 중동 지역의 안정과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회담 뒤 기자들에게 회담의 주요 의제는 이란 문제였고 이스라엘은 이란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스라엘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앞서 시리아에서 이란이 완전히 철수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 국경 지역인 골란고원에 위치한 시리아 군 기지를 공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어제 성명에서 시리아의 무인 항공기가 침공한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리아 정권이 이스라엘 영토를 침입한다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국경에서 무인 항공기가 이스라엘 국경으로 진입해 패트리언 미사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목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몇 년 전 한국 가수 싸이가 강남 스타일이라는 노래 하나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었죠. 또 최근엔 방탄소년단 BTS라는 7인조 한국 남자 가수가 전 세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이런 한국 가요, K-POP을 앞세운 한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미국과 캐나다, 동남아,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현대언어협회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6년 미국 대학에서 언어 전공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지만 한국어 전공은 오히려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의 경우 한국어 학생이 10년 전과 비교해 5배나 늘었다고 하네요. 또 중동의 난민 청소년들은 인터넷 영상 통화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통해 서방의 청소년들과 K-POP에 대해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어가 배우기 쉽지 않은 언어라고 지적하는데요. 미국 외교관 언어 전문 기관인 외교연구원은 영어를 모국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가운데 하나로 한국어를 꼽은 바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기온 23도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내일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에선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북부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31도, 신의주는 23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3도에서 27도, 함흥은 21도에서 33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8도에서 2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he Brothers Four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했던 푸른 초원을 추억한다는 Green Fields 들어보시죠.
Once there were green fields kissed by the sun. Once there wer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Once there were blue skies with white clouds high above. Once they were part of an everlasting love. We were the lovers who strolled through green fields. Green fields are gone now, parched by the sun. Gone from the valleys where rivers used to run. Gone with the cold wind that swept into my heart. Gone with the lovers who let their dreams depart. Where are the green fields that we used to roam? I'll never know what made you run away. How can I keep searching
when dark clouds hide the day. I only know there's nothing here for me, nothing in this wide world left for me to see. But I'll keep on waiting till you return. I'll keep on waiting until the day you learn. You can't be happy while your heart's on the roam. You can't be happy until you bring it home. Home to the green fields and me once again.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책무를 미국은 계속 지켜나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밝혔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늘리는 문제에도 진전이 있다고 설명했고요. 또 일본과 중국에서 지금 비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소식, 그리고 2018 러시아 월드컵 축구대회 우승팀이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대결로 가려지게 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나토에 계속 전념할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군요.
네,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 폐막 직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이틀 전, 그러니까 정상회의 시작 전보다 지금의 나토가 훨씬 강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United States commitment to NATO is very strong, remains very strong. But primarily because everyone, the spirit.
그러면서 미국은 나토에 대한 책무를 아주 강하게 앞으로 계속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는 조직인데 굳이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뭔가요?
예,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지 모른다 이런 보도가 어제 오늘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예, 독일 DPA 통신과 폴리티코 유럽판 같은 현지 매체들은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방위비 증액 요구를 듣지 않는 다른 회원국 정상들에게 불만을 쏟아냈고, 이어서 미국이 나토에서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위협했다는 나토 관계자 발언을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직접 회견을 열어서 탈퇴론을 가라앉히고 나토를 계속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한 겁니다.
네, 이 나토 탈퇴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밝힌 겁니까?
미국이 나토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지금도 경고하는 입장인가 기자가 물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탈퇴할 수 있다고를 생각은 하지만 불필요한 일이다. 나토 역사에서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진전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의 결과에 일단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있었다는 진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증액 문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29개 나토 국가들이 국내 총생산 GDP의 2%를 방위비에 할당하기로 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거듭 지적했는데요. 그래서 미국만 돈을 너무 많이 방위에 쓰고 있고 다른 회원국들은 너무 돈을 안 써서 유럽을 지켜주고 있는 미국의 각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번 정상회의 주요 의제로 다뤘는데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올해 이 2% 기준을 충족하는 나라가 8개 나라로 늘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을 포함해서 5개 나라뿐이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문을 낸 겁니까?
네, 이 29개 회원국 정상들이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2% 방위비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 선언문은 나토가 유럽 전체와 대서양 주변의 평화와 안보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계속 분투할 것이라고 머릿말에 적었고요. 어느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나토 규약 5조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나토의 통합과 결속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 나토 회원국 정상들 간의 공동선언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이 서류 크기인 A4 용지로 28장에 이 79개 항목을 빽빽하게 작은 글씨로 담았는데요.
예.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추려보면 먼저 회원국 국내 총생산의 2%를 방위비로 할당하기로 한 2014년 웨일즈 선언을 성취할 것을 재확인한다. 그리고 러시아의 2014년 크림반도 병합을 규탄하고 최근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영내 안정을 해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 또 다양한 유형의 테러가 유럽 주민들의 안전에 직접 위협이 되고 있는데 주목하고 여기에 나토가 동맹으로서 힘을 합쳐 대응한다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우려하고 이에 대처할 신속대응군을 꾸준히 훈련시킨다는 합의도 있었고요. 또 터키와 북한에 대한 항목도 들어있습니다.
네, 터키와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까?
먼저 터키 부분부터 보면요. 터키가 러시아제 S-400 미사일 방공체계를 들여놓는 게 최근 나토 주변의 주요 현안이었습니다. 이 S-400은요, 미국의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견줄만한 러시아의 전략무기인데요. 이 나토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이걸 도입하는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터키 정부를 제재할 수 있다고 앞서 경고했었는데요. 이번 정상회의에서 터키 측은 주권국가로서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그럼 나토가 이 터키의 러시아제 방공체제 도입을 승인한 겁니까?
예, 승인한다, 거부한다. 이 정상선언문에는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터키가 최근 4년 동안 시리아에서 3번이나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점을 명시해서 이 방공미사일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고요. 이 나토 영역 남쪽 안보에서 터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점만 적었습니다.
네, 자 북한에 대해서는 선언문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지난 4월부터 남북한과 미북 간에 이어 진행된 대화를 환영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이 CVID를 지지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고도 적었고요. 이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비핵화 과정에서 각종 제재를 포함한 국제적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고도 촉구했습니다.
네, 지구촌 논의 듣고 계십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수해 현장을 찾았군요.
네, 일본 서남부 지역에 지난주 기록적인 큰 비가 내려서 11일 현재 사망자가 176명으로 늘고 이재민이 20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 논란 속에 아베 신조 총리가 11일 이 폭우 피해 현장을 뒤늦게 방문해서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또 복구 상황을 둘러봤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재난 발생 후에 처음으로 피해 현장을 방문한 거죠?
그렇습니다. 이 폭우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집중적으로 쏟아졌는데요. 아베 총리가 이 11일 찾았던 곳은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나온 지역 중 하나인 오카야마현 이 구라시키시였습니다. 이 전체 사망자 176명 중에 40여 명이 넘는 희생자가 이 지역에서 나왔는데요. 아베 총리는 이날 200여 명의 이민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구라시키시의 한 대피시설을 찾아서 이재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또 한 80대 여성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능한 한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베 총리와 정부에 대한 일본 국민의 여론이 지금 썩 좋지 않다고요?
네, 이번에 일본에 내린 큰 비는 이 40여 년 만에 가장 컸던 데다가 인명피해도 매우 많았는데요. 이 가뜩이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이 정치인들과 술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폭우가 시작된 지난 5일 밤 아베 총리가 자민당 주요 인사들과 강요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던 사진이 인터넷 사회연결망에 올라와서 논란이 됐는데요. 결국 아베 총리는 11일부터 예정됐던 유럽과 중동 순방을 취소했고 이날 수해 현장을 찾아서 여론을 무마시키는 일에 나섰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은 비가 왔길래 인명피해가 이렇게 많이 난 걸까요?
예,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인 고치현 모토야마의 경우 무려 1700mm가 내렸습니다. 이게 센티미터로 하면 170cm니까 웬만한 성인의 머리가 물에 잠길 만큼 많은 양이었고요.
예.
기후현 구조시에서도 1000mm가 비가 넘었습니다. 또 효고현 고베시에서도 7월 한 달 평균 강수량의 2배 이상 쏟아지는 등 일본 서남부 일대 전체가 그야말로 이 물폭탄을 맞았는데요. 이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8일이나 돼서야 정부합동 비상재해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늑장 대응이라는 피해가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은 섬나라이다 보니까 태풍이 자주 오는 편이긴 한데요. 하지만 이런 폭우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1970년대 이 기상관측 시스템이 정비된 이래 40여 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건데요. 일본 기상청은 태풍 뿌라비룬이 몰고 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일본 서남부 지역을 기준으로 이 북쪽의 차갑고 건조한 공기와 부딪혀서 이 막대한 비구름을 형성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피해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현재 이 구조대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복구를 돕고 있는데요. 하지만 피해 규모가 워낙 커서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가 끊겨서 외부와 접근이 차단된 것도 많고요. 거의 모든 피해 지역에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다구나 현재 이 섭씨 35도까지 치솟는 무더위 때문에 심각한 물 부족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는 우선 이재민들의 생필품 지원 등을 위해서 20억엔, 미국 돈으로 1,800만 달러 정도를 서둘러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재민이 많이 나타났다고요?
네, 제8호 태풍 마리아가 타이완을 거쳐서 중국 대륙에 상륙하면서 내린 큰 비로 푸젠성에서만 20만 명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성 상산현에서는 어제 5m가 넘는 높은 파도에 배가 뒤집혀서 9명이 실종되는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태풍은 푸젠성 황치반도를 지나서 장시성 내륙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시성에서도 그래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최대 풍속이 초속으로 42m, 올해 들어 중국에 들어간 가장 센 태풍이라고 오늘 중국 기상대가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러시아에서 진행 중인 월드컵 축구 대회 이제 막바지로 가고 있죠.
네, 지난달 14일 32팀으로 시작한 월드컵 축구 대회가 조별리그와 16강 토너먼트를 거쳐서 이제 단 두 팀만 남았습니다. 프랑스와 크로아티아가 오는 일요일 결승에서 맞붙게 됐는데요. 프랑스가 이기면 지난 1998년 자국에서 치른 대회 이후에 20년 만에 우승하게 되는 거고요. 크로아티아가 이기면 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네, 프랑스가 우승한 1998년 대회에서도 두 팀이 맞붙은 적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크로아티아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본선에 나갔는데요. 첫 출전한 팀답지 않게 승승장구 하면서 4강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월드컵 하면 크로아티아 돌풍으로 기억하는 축구 팬들이 많은데요. 그때 4강전 상대가 개최국 프랑스였습니다. 크로아티아는 개최국을 맞아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선을 제압했는데요. 첫 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가면서 이 결승 진출이라는 기적을 이루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두 골을 넣은 프랑스의 릴리앙 튀랑을 막지 못하면서 끝내 1대2로 역전패했습니다.
네, 크로아티아 쪽에서 보면 이번이 서력할 기회로군요.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20년 전에 당한 패배를 갚아줄 기회이자 첫 월드컵 우승에 대망을 이룰 기회이기도 한데요. 마리오 만주키치, 루카 모드리치, 이반 라티키치 등 최고의 선수 구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질라트코 달리치 크로아티아 감독은 지금 지친 선수들이 아무도 없다면서 이번에 반드시 월드컵 트로피를 가져가겠다는 각오를 피파 공식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프랑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프랑스는 지금 19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킬리앙 음바페와 폴 포그바가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디디에 대샹 프랑스 감독은 주력 선수들이 젊어서 나이가 어려서 경험이 부족한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선수들 모두 대범함과 뛰어난 기량을 가지고 있다면서 우승을 자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 논란이 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연방수사국 요원 피터 스트루조크 씨가 오늘 하원 청문회에 나와 증언합니다. 스트루조크 씨는 청문회에서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 부모와 헤어졌던 아이들 가운데 5세 미만 아이들이 오늘까지 모두 가족과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방정부가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화 혐의로 징역을 살던 목장주 부자를 사면했다는 소식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입니다. 자, 오늘 연방 하원에서 눈길을 끄는 청문회가 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하원 법사위원회 그리고 정부개혁감독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는 2016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와 관련해 논란이 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이 드러난 FBI 요원 피터 스트루조크 씨가 나옵니다.
네, 자 스트루조크 씨가 주고받았다는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스트루조크 씨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부 장관 이메일 문제를 수사하는 부서에 있었는데요. 2016년 8월에 당시에 이 내연 관계로 연방 법무부 변호사였던 리사 페이지 씨와 주고받았던 문제가 됐습니다. 당시 페이지 씨가 이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겠냐고 물으니까 스트루조크 씨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걸 막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 연방 법무부 감찰실이 최근 공개한 이 감찰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죠.
맞습니다. 지난달 14일이었죠. 이 감찰실이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 과정을 감찰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처음 공개됐던 내용입니다.
네, 당시 이 문자가 알려지자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거센 비난이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그간 FBI하고 연방 법무부가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가지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고 비판해 왔었는데요. 그런 비판이 확인됐다면서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감찰실 보고서는 이 전체 조사는 문제가 없었다고 결론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스트루조코 씨를 포함해서 몇몇 수사위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말을 했지만 이런 편향성이 전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네, 스트루조크 씨는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단뿐만 아니라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이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팀에도 몸을 담았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 페이지 씨와 이 트럼프 후보를 험담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지난해 밀러 특검이 스트루조크 씨를 특검에서 퇴출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감찰실 보고서에 나온 문자 메시지하고는 다른 별개의 메시지입니다.
예.
한편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지난 6월 법무부 감찰실 보고서가 나온 뒤에 이 스트루조크 씨를 적절하게 조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스트루조크 씨가 오늘 청문회 나와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몇몇 언론이 스트루조크 씨가 청문회에서 모두 발언문을 입수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는 자기 일이 정치에 영향받지 않았고 자신을 겨냥한 집중적인 조사가 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말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맞겠다고 한 말은 어떻게 해명했나요?
직설적인 말이기는 했지만 이 특정 후보나 정당을 겨냥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논란이 된 메시지에는 트럼프 후보뿐만 아니라 이 클린턴 후보에 대한 공격도 있었다면서 이 자신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정치적인 편견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특검 조사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도 있습니까?
네, 특검 수사를 옹호했습니다. 스트루조크 씨는 뮬러 특검 조사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녀사냥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방의회 정부 감독권을 존중하지만 자신을 겨냥한 조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승리를 안겨달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신에 대한 조사가 왜 푸틴 대통령에게 승리라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조사를 빌미로 해서 이 특검 조사의 정당성이 훼손되면 결국 뭐 푸틴 대통령한테 좋다는 겁니다.
예, 자 오늘 청문회 분위기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이 스트루조크 씨를 강하게 추궁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 이메일 수사와 뮬러 특검 수사의 정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루조크 씨가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미 11시간 동안 비공개로 해당 위원회 조사를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럼 스트루조크 씨와 구설에 오른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리사 페이지 씨도 청문회에 나오나요?
원래 의회가 소환장을 보내서 원래는 애초에 11일에 나오기로 했었는데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폴라이언 하원의장은 페이지 씨가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겠다고 어제 경고한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습니까?
네,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페이지 씨가 의회 증언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그가 청문회에 나와도 자신이 그간 한 거짓말에 대해서 달리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꼬집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법무부 장관이 어디 있냐는 말로 글을 마무리했는데 이 특검 조사에 스스로 관여하지 않기로 한 이 제프 세션스 장관을 겨냥한 말로 보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어제도 불법으로 미국 국경을 넘다 잡혀서 부모와 분리된 아이들을 다시 가족과 합류시키는 작업이 진행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10일에 이어 11일에도 미국 전역에서 해당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연방정부는 부모와 헤어진 5살 미만 아이들 가운데 자격이 되는 아이들이 오늘까지 모두 가족과 합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애초에 연방정부는 아동 102명 가운데 75명이 가족과 합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이 조처가 연방 법원 명령에 따른 건데 시한을 넘긴 거죠?
예, 시한을 넘겼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소재 연방 지방법원이 지난 6월 26일에 5세 미만 아이는 이날 명령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리고 5살 이상 아이들은 30일 안에 부모와 합류시키라고 명령을 했죠. 그러니까 5살 아래 아이들에게 적용된 시한이 바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시한을 넘긴 이유가 뭡니까?
일단 뭐 아이의 진짜 부모를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아무한테나 아이를 인계할 수는 없으니까 부모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 시간이 걸린 거죠. 거기에다가 부모와 아이를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요. 또 아이와 부모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들을 합류시키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자, 아까 아이가 102명이 인계 대상이라고 했지만 모두 부모와 재결합하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부모지만은 아동학대나 범죄 등 이런 나쁜 경력이 있거나 병이나 다른 문제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진짜 부모라도 이들한테 인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자 이번 조처로 재결합한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가족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조건이 되는 경우에는 일단 편려하는 가족이 있고요. 아니면은 추방돼서 고국으로 돌아간 가족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풀려났더라도 이들이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풀려난 경우에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전자발찌를 위치를 확인해 줄 전자발찌를 찹니다.
네.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비판해 온 이른바 잡았다 풀어주기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이 부활한 셈이네요.
네.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을 잡았다가 일정한 기한이 지나면 풀어주고 이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나오도록 하는 게 이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인데
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무관용 원칙으로 이 조처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네. 자, 이제 분리된 아이들과 관련해서 또 다른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살 이상 아이들은 오는 7월 26일까지 가족하고 합류시켜야 하는데 워낙 인원이 많아서 연방정부가 이 시한을 맞출 수 없을 것이란 말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부모와 떨어진 아이들의 수가 2천 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사면권을 행사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서부 오리건주에서 방화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살고 있던 이 목장주 드와이트 해먼드 씨와 스티븐 해먼드 씨 부자를 사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악관 측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해먼드 씨 부자에 대한 처벌이 옳지 않았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 해먼드 부자가 구체적으로 무슨 혐의로 징역형을 살았던 겁니까?
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에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 불을 지른 혐의입니다. 특히 아들인 스티븐 해먼드 씨는 2006년에도 불을 지른 혐의를 받았는데요. 두 사람은 위험한 동물이나 식물을 목장에서 없애려고 불을 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화범이란 말인데 자, 이들을 기소한 검찰 쪽의 주장은 뭡니까?
예, 해당 이 연방정부 부지에서 불법으로 사냥 사슴을 잡았는데 이걸 숨기려고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기소 내용을 법원 측이 인정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이 징역형 선고가 나왔던 모양이네요.
네, 2012년에 이 선고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 두 사람이 단기간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연방 항소법원, 그러니까 2심 법원이 1심 이 선고 형량이 부적절하다면서 이 두 사람이 방화 죄목의 최저 형량인 5년을 다 채워서 복역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네, 그럼 형을 치르고 나왔다가 2심 선고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알려지자 2016년에 눈길을 끄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근 네바다주에 있는 목장주 번디 형제였는데요. 두 사람은 오리곤으로 건너가서 시위들을 조직해가지고 이 해먼드 씨 부자 재수감과 연방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간섭이 너무 지나치다는 게 이들이 조직한 시위대 주장이었습니다.
예, 당시 오리건에 있는 이 국립 야생보호구역을 민병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한 달 이상 점검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번디 형제가 조직한 시위였군요.
그렇습니다. 이들이 정부 건물하고 이 국립 야생보호구역을 점거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명이 경찰총에 맞아 숨지기도 했습니다. 번디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한 게 이번이 몇 번째인가요?
네, 이 해먼드 부자까지 이번까지 모두 7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먼드 부자 외에 가장 최근에는 이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인도계 작가금 영화 감독 디네시 디수자 씨를 지난 5월에 사면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을 사면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걸 계기로 이 대통령의 이른바 셀프 사면이 가능한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향해서 좀 더 느긋해져 보라고 노래하는 Have You Never Been Mellow 들어보시죠.
There was a time when I was in a hurry as you are, I was like you. There was a day when I just had to tell my point of view.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대륙을 건너 태평양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탐사한 개척자들의 이야기 2편을 보내드릴 차례죠.
그렇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루이스와 클라크가 이끄는 탐사대가 오늘날의 노스다코다주 캐나다 국경 가까운 곳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이곳은 맨단이라는 소도시인데요. 당시로는 백인 사냥꾼들이 가본 미국 본토의 가장 서북쪽 변방이었습니다. 탐사대는 1804년 겨울을 여기서 보냈었죠. 이듬해인 1805년에 미조리 강 얼음이 녹자 다시 탐사길에 나섭니다. 4월 7일 출발한 이들은 이제 거의 정서 방향으로 전진을 합니다.
네, 물론 그때는 오늘날과 같은 주의 명칭이 없었지만 지금의 노스다코타 서쪽은 몬타나주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모은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 일부가 센트루이스로 가고 남은 일행은 33명이 됐습니다.
네.
자, 탐사대는 옐로우스톤 강, 머라이어스 강을 지나서 6월 13일에 미조리 강을 가르는 대폭포에 이르렀습니다. 일행은 장엄한 자연의 모습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폭포는 오늘날 몬태나주의 북부에 위치한 건데요. 자, 어떤 폭포였기에 그렇게 놀랐을까요?
처음에 이들은 커다란 폭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올라가는데 또 폭포가 나오는 겁니다.
네.
강의 약 16km 구간에 이렇게 5개의 폭포가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은 25m에 달했는데요. 이 5개 모두의 낙폭을 합치니까 약 57m에 달했습니다.
네,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고 멋있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네. 이런 상황에서 탐사대가 강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다는 점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은 폭포를 우회해서 짐을 운반해야 했는데 워낙 지형이 험해서요. 이곳을 지나는 데만 무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네. 드디어 탐사대는 대륙 분리선으로 불리우는 로키 산맥의 레미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이 고개를 넘어야 태평양 쪽으로 접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통 큰 산을 넘을 때는 그중에 낮은 곳을 택해서 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 고개는 높이가 해발 2247m나 됐습니다. 여기가 바로 길고 긴 미조리 강의 발원지가 됩니다. 강폭은 아주 좁아졌습니다.
탐사대가 찾는 것이 이 태평양 쪽으로 연결되는 물줄기인데 어떻게 찾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높이 솟은 로키 산맥의 눈 덮인 산봉우리만 첩첩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로키 산맥은 캐나다에서부터 미국, 멕시코까지 남북으로 이어지는 대산맥인데요. 그 길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약 4,800여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서울과 베이징의 직선 거리가 약 950km 정도인데요. 그 5배가 넘는 거리죠.
네.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곳은 콜로라도주에 있는 마운트 에버트로 해발 4,401m가 됩니다.
네, 백두산의 높이가 2,744m인데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바로 이 마운트 에버트를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사실 거기까지 자동차 도로가 나 있습니다.
예.
여러 해 전에 차를 타고 올라갔죠. 이 세계에서 자동차 도로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라는 기록이 있는 곳입니다. 이 워낙 높은 곳이어서요. 중간 어느 지점부터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툰드라 지역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꼭대기에는 풀도 별로 없고 바위뿐이었습니다.
네. 전망이 어떻든가요?
시야가 다 로키 산맥의 높고 낮은 산들이었습니다. 사면이 다 그런데요.
예.
희미하게 보이는 저 끝에 능선은 하늘과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들시들하면서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저도 어지럽고 맥이 빠졌고요.
네.
그러다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기념품점에 가서 아스피린을 사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 산소가 희박해서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워낙 저처럼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그 기념품점에는 아예 아스피린을 상비약으로 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예.
네, 저도 먹고 좀 회복이 됐죠.
아유, 다행이네요. 네. 네. 자, 그렇게 높은 산맥이 가로놓여 있으니 당시로서는 미국 동서로 있는 길이란 있을 수가 없었겠죠.
예.
자, 그런데 탐사대는 어떻게든 태평 평양 쪽으로 가야 하는데 막막했겠네요.
그래서 안내해 줄 인디언 부족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맨단을 떠난 지 5개월이나 됐는데 단 한 명의 인디언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 지형으로 봐서 자신의 출신 부족인 쇼손족이 부근에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그 사카가웨어의 말이 있었지만 확실하지가 않았고요. 루이스는 일단 선발대를 조직해서 인디언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카가웨어의 부족인 쇼손족 일행을 정말로 만난 겁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들 부족의 추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카가웨어의 오빠였다는 사실입니다.
네.
탐사대는 8월 30일에 이들로부터 구입한 말을 타고 쇼손족 가이드를 따라서 로키산맥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예. 결국 태평양으로 흐르는 수로에 이르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로키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약 45일 동안에 640여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이 탐사대는 전진을 계속해서 10월 중순 드디어 컬럼비아 강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이 강이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탐사대는 강폭이 좁고 물살이 급한 컬럼비아 강을 타고 내려가서 드디어 1805년 12월 3일 태평양에 도달했습니다.
원장대는 이곳에서 겨울을 나기로 하고 12월 7일 컬럼비아강 남쪽 오늘날의 오리곤주에 기지를 세우고 포트 클레솝이란 이름을 지었습니다.
센트루이스의 캠프 듀부아를 떠난 지 573일 655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안개가 잦은 데다 비가 많이 내리고 사냥감이 별로 없는 태평양 연안에서 월동을 하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래도 약 4개월 동안 각종 조사를 실시하고 돌아가는 여정을 준비하게 되는군요.
네, 이듬해 3월 28일 눈이 녹자 센트루이스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한번 왔던 길이라 돌아가는 여정은 훨씬 빨랐습니다. 이 탐사대는 그냥 되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7월 3일부터는 루이스가 북쪽, 클라크가 남쪽에 새로운 귀로를 개척하면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예, 한 달여 만에 이들은 미주리강 부근에서 다시 합류한 후 맨단을 거쳐 1806년 9월 23일 세인트루이스에 도착을 합니다.
태평양까지 가는 데는 19개월이 넘게 걸렸는데요. 돌아오는 데는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대원 중 단 한 사람만이 맹장염으로 숨졌을 뿐 전원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네,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몰랐던 탐사대가 돌아왔다는 건 놀라운 소식이었죠. 이 세인트루이스 시민들은 선창에 도열해서 탐사대를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제퍼슨 대통령도 이들을 백악관으로 불러 성대한 축하연을 베풀었습니다. 또 루이스를 루이지애나 영지의 지사로 임명하고 광대한 땅도 하사했습니다. 클라크도 루이스의 뒤를 이어서 루이지애나 영주에다 인디언 문제 감독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들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산맥을 넘어서 오레곤 지역까지 영역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서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탐사는 미시시피강 건너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부 개척의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오늘날 이들이 다녀온 자리에는 루이스와 클락이라는 이름의 산과 강, 공원, 학교, 박물관 등 여러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그때를 재현하는 행사도 열려서요. 이들이 이룩한 업적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네, 인물 아메리카. 지금까지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대륙을 건너 태평양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탐사한 메리웨더 루이스와 윌리엄 클라크의 이야기를 2회에 걸쳐 보내드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i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오늘은 귀가 들어간 여러 가지 표현들 배워볼까요? All ears. 이 표현은 들을 준비가 됐다, 귀 기울이다는 뜻입니다.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Play by ear. 이 표현은 악보 없이 연주하다, 상황 봐서 결정하다는 뜻입니다.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usic to my ears. 내 귀에 음악이란 뜻이죠. 좋은 소식, 듣기 좋은 말이란 의미입니다.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Talk one's ears off. 이 표현을 직역하면 귀가 떨어질 때까지 말하다인데요. 쉴새 없이 지루할 정도로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m all ears. 들을 준비가 됐어. I'm not sure when I'll get off work, but let's play it by ear.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상황 봐서 결정하자. My boss's compliment was music to my ears. 우리 상사의 칭찬은 정말 듣기 좋은 말이었어. My professor talked our ears off during the lecture. 우리 교수님이 정말 지루할 정도로 강의했어. 오늘은 귀, ear가 들어간 표현들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thanks for tuning in.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536년 7월 12일 오늘 16세기의 위대한 인문학자 데시데리위스 에라스무스가 6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1469년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태어난 에라스무스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수도원에서 자라며 성직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프랑스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에라스무스는 영국으로 건너가 그리스어를 연구합니다. 이때 에라스무스는 당대 유명한 인문학자인 토마스 모어, 존 콜레트와 교류를 갖기도 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30살 되던 해 그는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등장하는 격언과 속담을 모아 격언집을 출판합니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가 됐고 이때부터 에라스무스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이후 1511년 에라스무스는 신학자의 공허한 논의와 성직자의 위선을 예리하게 풍자한 힘은 우신예찬을 발표합니다. 이 우신예찬은 당시 교회를 비판하고 풍자해 사람들의 종교개혁에 대한 욕구를 부추겼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며 보다 인간적인 학문과 예술을 추구하려고 노력했던 에라스무스. 그는 1536년 오늘 스위스 바젤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1970년 7월 12일 오늘 노르웨이 탐험가인 토로 헤이에르달이 뗏목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합니다. 헤이에르달은 두 달 전 파피루스로 만든 뗏목 라투를 타고 아프리카의 모로코를 떠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이 뗏목이 12m에 불과하고 나무와 갈대를 엮어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 안 가 뒤집힐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헤이에르달은 사람들이 고대 문명의 위대함을 잘 알지 못한다며 자신이 직접 항해를 함으로써 이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헤이에르달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깨고 57일간의 기나긴 항해를 거쳐 1970년 오늘 대서양 횡단에 성공합니다. 파피루스 뗏목으로 대서양 횡단이 가능함을 보여준 헤이에르달은 이어 고대 이집트인들도 자신처럼 뗏목으로 대서양을 오갔고 남아메리카 문명은 이집트인들의 이주로 시작됐다고 주장합니다. 헤이에르달의 이 탐험은 고대 문명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일까? 궁금은 하지만 다 가볼 수는 없죠. 하지만 라디오를 켜면 미국이 펼쳐집니다. 다양한 사람,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곳.
That's the funny thing about the Golden Gate Bridge. It's not gold at all. It's a red color. It's called.
50개 주 곳곳에 숨어 있는 다양한 얘기.
미시간이 옛날에는 디트로이트가 수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랜싱이라는 곳 한.
The very first British attempt to establish a permanent colony in the New World was in.
50개 주의 어제와 오늘.
뭣도 모르고 내려도 여기가 해발 한 5,000 피트 위에 있는 4,000. 800 되는데요. 피트 위에 있는 도시인 줄은 모르겠네요.
되게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심적인 여유. 예, 심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미국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한인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타박타박 미국 여행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여러분과 함께합니다.